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이 오늘 미 상원 청문회와 백악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열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데니 톨러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담당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런드 유럽 담당 차관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해킹의 배후이며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해당 내용을 누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에 관한 공식 보고를 받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민주당 문서들을 해킹해 위키리크스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자문관 규모를 두 배인 450명으로 늘렸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 담당 미군 대변인은 추가되는 자문관들이 신속한 작전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이 파병돼 있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지상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술에 여전히 3천에서 5천 명가량의 ISIL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내 테러 수감자 4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적어도 19명의 수감자를 해외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송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모 수감자 이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차기 미국 정부에 미중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과 중국의 국익과 주권에 대한 우려에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통화는 미국을 경유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해외 순방 일정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에 2조 5천 위안, 미화 3,6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1,3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청은 특히 풍력과 수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능력이 2020년까지 새로 생산되는 전력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심각한 대기오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석탄 사용 규제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로코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부 오보마을 인근 지역에서 연료 차량들을 호송하다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성명에서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격범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권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개발이 미국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과속화됐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경영자문 전문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이 2017년 지구촌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홉 번째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기자설명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4일 한국의 제1야당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한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날로 높아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자위권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자위권적 방어 조치로서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도 4일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사드 배치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계획대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5일 오전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한중 간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한류스타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이른바 한알령 등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만 향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는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거홍 대사 입장 전달을 시작으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맞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이미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측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알령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보복성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중관계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 탄핵 위기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 상황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지연 또는 철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여론전과 심리전 등을 강도 높게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중 양국이 당분간 갈등의 수위를 급격히 올리기보단 적절한 수준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개발이 미국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가속화됐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평판과 자금 출처를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반응을 보인 문제 사설은 4일자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에 실렸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합동군사훈련 등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공격적 행동이 북한의 핵개발을 부채질했다는 내용입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 차원의 그런 결정은 계속되는 북한의 호전적 행동,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역량 개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e came to this alliance decision because of North Korea's continued belligerence and its ongoing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and WMD capabilities despite multiple
북한의 행동은 동맹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며 미국은 충돌을 막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역량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사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돕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트위터 글에 대한 반발로 게재됐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의 그런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including by fully implementing all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독특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발표했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모든 것이 이행에 달렸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ill demonstrate global consensus in imposing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transactions.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북한의 국제 무역, 금융 거래,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 영내 평화와 안전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strongly believe that North Korea's activities ar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homeland, our allies, and the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
특히 북한이 예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제재 조치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김정은 정권의 평판과 자금 출처를 겨냥해 끊임없이 제재 압박을 주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남북한 인사들이 지난달 중순 스웨덴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틀 동안 스톡홀름에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연구기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위기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며 한국 정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해당 토론회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지구촌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가능성이 이유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유라시아 그룹은 3일 발표한 2017년 지구촌 10대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을 9번째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도가 큰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대립하면서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외부 개입을 줄이며 고립주의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외부 도전에 과잉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등 10개 위험 요소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9번째 위험 요소로 지적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미중 관계와 한미 관계도 세부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중 관계에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충돌할 경우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이란 점을 들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가 타이완과 무역 문제 같은 미중 간 현안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한 관계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 중도 좌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면서 그럴 경우 일부 현안에서 두 나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차기 한국 정권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2015년에 일본과 맺은 위안부 관련 협의를 백지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심각한 위험이 아니었지만 새해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라시아 그룹 보고서는 북한 외 위험 요소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약화, 각국의 개혁 추진 정체, 중동 상황, 경제 정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각국 중앙은행, 기업 정책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첨단 산업업계, 불안한 터키, 그리고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꼽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태평양 사령부가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상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병력과 직원 38만 명, 미국 서부에서 인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전투 사령부. 미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1일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특별 자료에서 지난 1947년 1월 1일 창설 이후 미군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통합 전투사령부로 지구 표면의 52%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우론 미국 영화의 심장부인 서부 할리우드에서 인도 영화의 중심지인 발리우드까지 종으론 북극에서 남극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령부에 따르면 예하 태평양 함대는 5개 항공모함 강습단을 포함해 전함 200척, 군용기 1,100대, 14만 명의 병력과 민간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태평양 사령부는 군단 규모의 2개 원정군에 8만 6천 명의 요원과 군용기 640대, 공군 태평양 사령부는 병력과 직원 4만 6천 명, 군용기 420대가 있습니다. 또 육군 사령부는 병력과 직원 10만 6천 명, 군용기 300대, 일본과 한국, 알래스카 등지에 5척의 특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200명의 특수작전 요원들이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배치 중인 11개 최신 무기 체계와 능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We enjoy today asymmetric advantages over any other nation in the Pacific.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래형 레일건을 장착한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 최신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 B-2 스피어릿 스텔스 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신 수중 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 미국 해군 전투작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첨단 경보기 E-2 F-35 스텔스 전투기, 최신 연안전투함, 항공모함, 그리고 괌에 이어 한국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까지 영내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강의 비대칭 우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주말특급 구축함의 척당 건조비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재원을 이런 첨단 무기 개발과 배치에 계속 투입 중이라고 해리스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중심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이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미국 의회 청문회와 민간 토론회 연설 때마다 북한보다 더 위험한 위협은 자신에게 없다며 준비태세 강화와 미, 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enefits of our 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are crystal clear.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격퇴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가 처음 실시한 미사일 경보 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태평양 사령부는 담당 지역에 36개 나라 3,200개의 언어가 있고 이 가운데 안보 동맹과 핵 보유를 선언한 나라가 각각 5개 나라, 세계 인구의 61%,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절반이 집중돼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중차대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영내 우방과 동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과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북한 제재 전문가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와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식량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 금융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님, 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와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겨냥한 대북 제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ill say that it's mixed. First, I think that the U.S. sanctions obviously are strong.
단정지어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확실히 강력했습니다. 저는 의회가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을 줬는데요. 의회는 강한 제재를 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또 정치적으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다음 정권이 이 권한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또 유엔은 두 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는데 3월에 채택된 2270호는 이론적으로 본다면 꽤 강한 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중국이 결의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석탄 수출 금지 조항을 중국이 악용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결의가 2321호입니다. 또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 31척이 제재 목록에 올랐지만 이후 중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9대의 선박을 제외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선박 제외가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북한의 평화로운 비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공에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문제로 꼽힙니다.
네, 지난해 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는 석탄 수출을 감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이 석탄 수출 상한선 조항이 잘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So I haven't looked at the page, so I don't know exactly how they really know those numbers. If they're relying on
아직까지 1718 위원회의 웹사이트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정확한 석탄의 양을 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중국 세관의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 자료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321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h, I suspect it'll cut it down, but already we have seen China beginning to resume coal exports.
물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1호가 채택될 당시에도 중국은 2016년도에 북한 석탄 수입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까진 제재를 잘 지키는 척하다가 이후 다시 위반한다는 사실에 우려해왔습니다.
2321호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we can do, but secondary sanctions are essential.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수적입니다. 몇 개월 전 미 법무부는 중국 기업인 단둥 홍샹 그룹을 기소했습니다. 단둥 홍샹은 은행이 아닌 무역회사지만 북한은행의 중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은행의 달러 구매를 대행한 겁니다. 특히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땐 전신 송금이 아닌 종이 송장을 이용했는데 이는 미국 돈세탁법 위반입니다. 단둥 홍샹 그룹이 12개의 중국 내 주요 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은행들은 모두 단둥 홍샹과 거래할 때 미국 금융체제를 이용한 달러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들은 자신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돈세탁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등을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었죠. 미국이 이 같은 행동에 연루된 은행을 찾기 시작한다면 은행들은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태 때처럼 행동할 겁니다. 북한과의 거래에서 오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평양의 금융위기를 꽤 빠른 속도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절차를 미국 정부가 밟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Because UN resolutions aren't self-executing. It means that all UN member states, including China, including
그렇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독단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법에 따라 제재를 지킬 의무가 생길 뿐입니다.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화폐를 발행하는 미국은 이 분야에서 제재 이행과 관련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 유엔 안보리가 또 다른 제재를 내놔야 한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First, I would require all member states to require nationals within their jurisdictions.
먼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탈세 지역 혹은 어떤 중개회사나 페이퍼 컴퍼니 등에 돈을 숨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의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북한은 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한 나라, 특히 주민들이 겨우 살아가는 나라가 그 주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금지해야 합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한 많은 경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번 돈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단둥 홍샹 그룹은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었지만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신호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Because the transactions that Dandong Hongxiang did were not illegal in themselves.
단둥 홍샹 그룹에 대한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습니다. 단둥 홍샹이 한 거래 자체는 화학 비료와 설탕에 대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거래가 불법인 유일한 이유는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고려항공과 항공기 16대를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미국인들의 고려항공 탑승을 금지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The official is correct because the law doesn't allow a travel ban.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법은 여행 금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단과 이란, 시리아의 국적기 등이 제재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여행 금지 조치가 뒤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북한으로의 여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쿠바의 경우 여행 관련 경비를 쿠바 내에서 사용하거나 쿠바로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회가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접근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는 더 빠른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화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현금을 직접 휴대하는 등 북한이 금융제재를 회피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해놨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 don't have to have a completely 100% airtight boycott in order to put enough pressure on a government.
우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빈틈없는 완벽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2,300만 명이 사는 나라를 이끄는데 단순히 현금이 가득한 가방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 가방에 담아온 현금으론 100만에서 200만이 되는 군대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에 나와 있듯 여전히 북한은 달러를 이용해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과연 정답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Sanctions are part of the answer. They are not the entire answer. And when I hear people say
제재는 여러 개 답안지 중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다른 방안들과 결합된 상태로 활용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교적 노력도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권과 결합한 외교적 노력,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유엔 등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행동이 제재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로부터 대북 제재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북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 경제는 지난해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석탄 수출 상한제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북한 내 광업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업은 북한의 다른 산업과 달리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업은 북한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발전용과 산업용 등으로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 이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산기 처음은 어떻게 해서 갈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탈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물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은 설비와 원부자재의 수입 위축으로 이어져 북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7억 달러가 모자라면 군수품을 사야 된다, 식량을 산다든지 뭐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걸 사와야 되는데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 사오니까 일단 북한 내부 생산성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거고.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외화 수익 감소에 따라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얼마나 만회할지 여부입니다.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의 이유진 박사입니다.
그 하반기 같은 경우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원천을 고민을 하겠지만 그 당장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8억 달러 보충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와서부터 제재의 영향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수출 품목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반기 무역 규모 증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 테이쿄 대학의 이찬우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밀수를 비롯해 수산물과 의류 임가공 수출, 해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4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300일 가까이 지속된 속도전의 후유증으로 올해 상반기 북한 산업 전반에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제조업의 경우 수익 감소의 영향에다 속도전의 후유증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량 부문의 경우 지난해 곡물 생산이 소폭 증대함에 따라 올해 곡물 수급 상황은 전년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81만 톤으로 전년보다 7%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곡물 소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이 비공식 무역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북 제재 여파로 곡물의 시장 가격 측면에서 불안정 요인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튜트 동부가 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에 따른 외화 수급 감소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북한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곡물을 비롯한 물가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8, 9월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다 제재의 영향으로 시장의 쌀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곡물만 놓고 보면은 이제 공급의 개선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북한의 그 곡물 가격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다. 전반적인 그 외환 수급에서는 나쁘게 작용하고 그게 북한의 전반적인 물가를 갖다 끌어올리고 또 북한 그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곡물을 포함한 물가 불안정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전략 부문인 에너지의 경우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석탄 부분은 석탄의 수출량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석탄량이 그러니까 2017년에도 전력난은 계속되겠지만은 2016년보다 뭐 더 크게 아주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온 한 해외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 지난 4, 5년간 방북할 때마다 경험했던 정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큼 평양의 전력 사정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올해 하반기 이후 대북 제재 역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북한 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의 인명카드와 함께 몽타주도 만들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국책연구기관은 앞으로 북한 간부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북한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육성 신년사에서 인민을 위하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며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자책성 발언을 했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은 김 위원장의 이런 자아비판이 향후 대대적인 숙청과 물갈이를 동반하는 정풍운동을 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7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이 이례적인 자아비판을 통해 당과 정, 군 내부에 대대적인 정품운동을 예고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수령 스스로가 자아비판하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당정군의 이 간부들은 그보다 더한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북한 체제의 잘못된 상황이나 경제 실패에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한에서는 이런 정품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 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한 결별을 강조한 대목도 그동안의 부진한 실적을 기성관료들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세대교체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또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무리한 동원체제로 인한 민심 동요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령의 무오류성 원칙에 반하는 파격 발언이 나온 배경으로 핵 개발 집착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북한 사회, 특히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자비판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사회 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게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부터 먼저 자책하면서 일꾼들과 관리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이 제재 압박 속에서도 견뎌 나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김 위원장이 민생 차원에서 뚜렷한 업적이 없었던 데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써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 개발 말고는 북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 개선이나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정은의 솔직한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처럼 진솔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안정화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이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족했던 탓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시케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북한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2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4,468톤으로 1996년 이후 20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2002년엔 37만 톤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 톤 수준에 머물다 2008년 13만 6천 톤, 2010년 5만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10만여 톤, 2012년 8만 4천여 톤, 2014년 2만 7천여 톤, 2015년 2만 4,60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2014년 6월 자금난을 이유로 대북지원 사업의 규모를 30% 줄이고 수혜자도 24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로 조정했습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소아병 동네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들에게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케벼 대변인은 매달 북한 9개 도 60개 시군 내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7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말에 영양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2,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심각하죠.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년 새해 시작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한국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최고 등급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에도 한국 상당수 지역에서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기 상태가 나빠진 것은 중국발 오염물질이 겨울철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남하해 한반도에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삼성을 비롯해 중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모그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북부 지방을 강타한 스모그가 확산되면서 2일 오전 9시 중국 내 26개 도시에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변 62개 도시에서는 다음 단계인 주황색과 황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스모그가 1일과 2일 사이 다소 약해졌지만 3일과 4일 다시 강한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 삼성의 랴오닝성 잉커우,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지린성 바이청 등지에서 2일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계절 가운데 겨울철에 한반도의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겨울철에 연료로 석탄과 목탄을 많이 쓰는 것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절 특성상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점도 이유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는 봄철 황사로 이어집니다. 중국과 몽골의 지표면이 건조해지고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사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또다시 함께 묻어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먼지가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창문은 가급적 열지 않는 것이 좋고 실내에 물을 뿌린 뒤 걸레로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심할 때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 기관지를 보호하고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섭취해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번 주 북한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의 1일 예보입니다.
기온은 전반적 지방에서 오늘보다 높아져 날씨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평양, 신의주, 개성, 함흥, 청진 등 북한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를 유지하고 10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 가장 주요 뉴스는 역시 법원에서 나오네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고요. 또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장의 상황도 뉴스로 전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뉴스 속에 또 뉴스가 무엇인지 찾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가 또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대심판정을 가득 메운 방청석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오후에 재개된 심리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예.
하지만 대체적인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측과 이 국회 측의 주요 변론도 관심을 받고 있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과정이 파면 결정이 정당할 정도다,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뇌물 혐의 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또 언론 보도와 촛불 민심에 관한 발언을 아주 긴 시간을 할애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청석의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웃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언론들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 변론 과정에서 이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얘기한 겁니다.
예.
변호사가 나서서 모두 발언 속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의 촛불 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한 점을 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의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 언론에 의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 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촛불 집회 주도 세력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주도하는 곳이 민주노총 노동자단체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자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면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촛불 집회에 정치색을 언급한 대통령 측에 대해서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회 소추위원단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했습니까?
네,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을 파면해서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해달라고 먼저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뭐 사기업의 금품을 강요해서 최 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 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등의 헌법을 위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비선실세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탄압, 또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도 어겼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이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고요?
네, 양측의 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서로의 어떤 지적한 부분이 생기면서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또 선입견 없는 공정한 진행을 약속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은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찾는 절차인데 이 형사 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 소송의 원칙 적용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국회 측의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은 헌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모든 절차에서 형사 재판 형식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네.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네.
형사소송의 대전제인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따라서 선입견 없이 심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아주 높았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속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물론 그 헌법 그 재판소 대심판정에 직접 인터넷으로 방청권을 신청을 해서 또 자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학생도 있었고요. 어린이, 노인도 방청석에 자리를 했는데요. 이들의 그 한결같은 반응은 시작 전에 좀 잠시의 상황만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보도가 아쉬워서 직접 방청을 신청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이른 시간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은 물론 취재진과 보도 차량, 장비 등이 몰렸었고요. 인근 길목까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차량들이 배치됐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고 하던데 오늘 이 법정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출석을 했다고요?
네. 앞서 있던 그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없지만 이 오늘부터 시작된 정식 재판부터는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비선실세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과의 공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 나란히 선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피의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네, 공통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또 추가 진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호소를 했고요.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 비서관은 앞으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어떻게 할지 다음으로 그 기회를 미뤄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또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또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됐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각 경제전문기관에서는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곳이죠. 중국은 다소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2017년 세계 경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